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앞서 좀 찬양을 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여는 이런 시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여서 이 사람은 믿음의 구원을 얻는 참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 이런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 수도 없는 인생이었고 나타날 때마다 자기의 이 부정함을 알려야 되는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병판정 받는 순간부터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 위치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의 모든 친구도 잃는 이런 상황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의 부정함을 소리쳐야 됐습니다. 이제 부정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하루는 그들에게 소망적인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만 만나게 되면 많은 병들이 고쳐진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그들이 나섭니다. 10명 중에는 이제 유대인도 있었고 그 중에 이 사마리아인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보통 때는 이 두 그룹이 섞이는 그룹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개 취급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Misery loves company. 이 아프고 고통당하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필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대단함을 굉장히 아주 뭐 자랑하고 위대하게 여기는데 참으로 따지고 보면요 이 연약한 인간들이 잘난 체 하는 것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는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급하고 시급하고 절망적일 때에 인간의 목소리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뭐 형편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뭐 이렇게 뭐 이해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그냥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래요. 저도 목회 가운데 제일 어려울 때에 참으로 그때 제 기도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그때 이 성대가 좀 상해갖고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다가 상해갖고 지금까지도 이 목이 빨리 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간증의 이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주의 긍휼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신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이 행위적 공로를 강조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런 뭐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이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흥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 나에게 이거 해주시옵소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능력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면 조금 더 쉽게 빨리 더 위대하게 멋지게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나도 할 수 있지만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멀리서 소리 지르는 그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에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을 하는 이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좀 이상하십니다. 보통 뭐 침뱉어 흙을 니겨서 눈에 발라주며 가서 씻으라. 그리고 뭘 되게 진단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져주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병 환자인 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이 괜찮다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자기의 그냥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뭐 아무런 뭐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나병이 뭐 그냥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이런 말이죠. 그래도 한번 뭐 만져주고 또 어떻게 좀 진단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믿음은요, 이해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될 때까지 다 이해한 다음에 내가 다 이게 make sense 하면 그때 내가 뭐 어떻게 해버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도저히 계산이 이게 되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많이 계산도 하고 좀 생각도 해보지만 순종은 어떻게 보면요 좀 무식한 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어요. 제사장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그립던 가족들, 그렇게 참으로 이 너무나 힘든 고달픈 이런 삶을 살던 이런 삶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누구에게 달려가는 것이 먼저일까? 다들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고쳐주신 예수님 감사한 마음 다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깨끗해짐을 받아서 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두 자기가 달려갈 길을 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아마 가족들에게 먼저 달려갔겠죠. 뭐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가야 되니까 제사장에 달려간 사람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우선순위입니다. 영성은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성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건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먼저 할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의 모습을 보니까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요 바로 얼마 전에 그의 소리 지름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것을 합창처럼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했는데 이제는 그가 소리 지르며 돌아오는 그 소리는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참 부르짖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하며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이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고 쭉 살아오던 사람이었는데 문둥병까지 걸렸으니 오죽했겠어요. 참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여기 만약에 이 모든 이 이야기를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만든다고 하면요, 이 장면이야말로 명장면일 것입니다. 아, 치유를 받고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엎드려서 고맙다고 하면서 여기서 짜잔 하고 끝나면은 아주 멋진 이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계속 17절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냐는 것입니다. 서운하셨나 봅니다. 섭섭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냥 고쳐주고 떠나시고 떠나시고 하는데 분명히 10명이 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오는 것에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 물으십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열 사람이었는데 다 기적 같은 이런 일을 체험하였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냐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뭐 10의 1조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10의 1조라 뭐 이런 설명도 하긴 합니다. 모르긴 해도 9명 깨끗해진 사람들 감사한 마음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먼저 가족 가서 뭐 제사장 가서 보이고 가족들한테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시간이 나면 가서 감사를 표해야지 뭐 이런 마음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취해 축복의 축복을 즐기느라 그 축복해 주신 자를 뒤로 밀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질에 축복해달라고, 보통 이 사업 시작할 때 계엄 예배드리고 할 때는 시작은 미약하나 주님 나중에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번 돈으로 놀러 다니느라 좀 즐기느라 신앙생활이 좀 게을러지고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 응답에 너무 기쁘고 좋다 보니 응답해 주신 자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 감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 삶에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필수입니다. 예배자들이 꼭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때가 있어요. 감사의 때를 놓치게 되면요, 감사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홉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감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깜빡했나 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황을 봐서 아니요, 지금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받은 누구의 감사한 일에 때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의 때를 놓치고 후회하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제가 꼽을 수 있는 제일 뭐 생각나는 것이 제게는 세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큰 이모, 중간 이모, 막내 이모가 계셨어요. 어릴 때 금호동에 살고 계신 중간 이모가 제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버님이 한국에서 자라면서 만화책을 못 보게 하셨어요. 만화책 그 보면 안 뭐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만화책을 못 보게 하는데 저는 만화책이 너무 보고 싶고 좋은 거예요. 빌려다가 싸놓고 보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는 못 보는데 금호동에 중간 이모 댁에 가면은 뭐 제가 오는 줄 알고 벌써 다 빌려다 놓으세요. 내 모든 이만큼 빌려다 놓고 저는 그냥 만화책 보느라고 열심히 보는데 옆에서 그 이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이 김밥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김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밥을 좋아하는데 김밥을 계속 말아주시면 전 그냥 그거 먹고 만화책 그냥 열심히 보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처음에는 감동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인간이 얼마나 참으로 간사한가 하면요, 이 감사함이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에 감사함인 줄도 모릅니다. 당연으로 알아요. 우린 처음엔 감동을 받고 감사하다 생각하지만 조금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이것이 당연이라 생각해요. 저는 뭐, 이모님이 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모니까 뭐 해주시는 거지 하고, 그 다음엔 그냥 즐기고 그러면서 살다가 저도 이민 떠나고, 나중에 이제 이모님도 이 뉴저지로 이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면 가서 뵙곤 했는데 한 번도 그때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는 고마웠죠. 아, 좋은 이모, 내가 좋아하는 이모, 고마운 이모. 근데 그때 제 전도사 때였는데 남미에 집회 갔는데 이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말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모님 제가 돌아갈 때까지 데려가지 마세요 했는데 만나뵙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했는데 내가 고맙다는 말 할 때까지 주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가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부모님께 한 번도 내가 이렇다 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 못했는데 훌쩍 떠나버린 부모님 보며 나중에 후회하는, 아, 내가 왜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이야기를 안 했을까? 사랑하는 사람, 뭐 친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때를 놓치게 되면요, 그 때는 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홉 명이 깨끗해짐을 자랑하기 위해 달려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홉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때가 있는 걸 놓친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이 표현함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이걸 아마 모른 듯 싶습니다.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다 뭐 마음으로 내가 감사한다. 이 마음 속에 담아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감사도 감사가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감사는 표현이 돼야 돼요. 감사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된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요, 마음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마음의 가짐에 대해서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해서는요, 이 표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참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복장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지 않습니까? 감사에는요 꼭 표현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축복받았어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베네핏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죠. 그런데 또 다른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참으로 이 물질 축복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물질 축복 받는다 기쁘죠. 그러나 그 물질이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소리 지르며 나의 상황을 좀 도와달라는 이것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죽음에서 깨어난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이라 생각하는 이것들은요. 축복이었다가 또 이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감사를 하며 사는 분들입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요, 사랑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말씀하셨듯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를 표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참 기독교인들의 기본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강팍한 세상에 살다 보니 나의 마음도 강팍해져서 뭐 내가 뭐 자수성가 했다는 이런 뭐 자부심을 가지고 뭐 내가 내 인생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려 하면서 뭐 감사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기 위해서 나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희생하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나의 영적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아, 나는 그래도 감사 잘하는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가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평해야 됩니다. 내가 뭐 아무리 나는 감사가 충만하고 난 감사 표현 잘해.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당신 감사 나한테 감사하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으면 안 한 사람입니다. 뭐 마음에 가지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표현이 되지 않는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우리 문화에 좀 익숙지 않은 것이죠. 또 우리 좀 이 권위주의적이고 좀 체면 문화 또 유교 문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그냥 뭐 그냥 마음에 그냥 새기고 담고 사는 이런 것이 소중하다 생각해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특히 지금 한 60대 플러스 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뭐 같이 이렇게 배우자랑 같이 사시면서 이런 애정 표현 또 사랑의 표현 이런 걸 잘 못하시잖아요. 쑥스러워하시잖아요. 한 번도 저는 저희 아버님 입에서 어머님한테 여보 사랑해 I love you라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뭐 두 분이 계실 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그래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사랑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예배도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뭐 멀리서 시작하지 마시고 가까이서 시작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 배우자잖아요. 여러분 왜 배우자라 부르는지 아세요? 배울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좀 배우자. 자꾸 내가 가진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 가진 거 내가 좀 배워야겠다 해서 그래서 배우자입니다. 잘 배우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학 시절 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아무리 내가 자매 한 명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냥 뭐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도 응하지 않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구제해주고, 또 나와 결혼해주고, 3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살아주고, 목회하는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나의 힘이 되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표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 돌아갔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는 왜 이러냐? 요거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유전자 받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된 거 여러분에게 뭐 그게 뭐 비슷한 것이지, 그걸 아무리 따진다고 해서 애가 바뀌겠어요? 뭐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감사할 일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많은 아이들 중에 내가 내 아들 돼서 너무 고맙다. 내 아들로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딸들에게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딸들은요, 아버지의 칭찬에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칭찬 많이 들은 이런 딸들은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이런 딸들은요, 자라면서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으로 우리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 가정에서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사 레벨에 있습니다. 이 불행한 가정에선 감사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에서는요, 서로 감사해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 딸이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갑자기 얘가 쓰러져서 그냥 혼수 상태에 들어가면서 수술 몇 번 했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 수술을 했는데 이게 뭐 수술이 또 이게 뭐 그냥 그 배 있는 데 이렇게 째고 했는데 이걸 뭐 꼬매지 않고 개송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닿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때 집사님 내외 보니 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 딸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뭐 그 전에만 해도요, 참 이 딸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얘는 공부해서 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 막 이런 굉장히 자랑거리였는데, 아프고 나니까 이 집사님 네 분의 기도는 오직 하나였어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살아나서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 네 분은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때 삶을 드리며 지금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도 섬기고 그러고 계신데,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 있어야죠. 기도 제목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막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감사해 보세요. 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주니 고맙다.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니 너무 고맙다. 야, 공부는 잘 못하면요, 아유, 공부는 못해도 괜찮다. 그냥 병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 공부 잘하는 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야.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처음에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더라. 이러면서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에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을 때 기쁨이 주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감사함이 표현될 때에 어두운 영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담임 목사로서 감사드립니다. 1.8세 되는 저를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데에 그냥 듣기 싫다고 나가지 아니하시고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그 어느 교회 장로님들보다 참 6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참으로 꾸준히 일 하시는 이 모습 보며 감사하고, 우리 뭐 예배를 가능케 하는 우리 차량부에 계신 분들로 시작해서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 너무나 헌신적으로 목회할 수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참 우리 순장님들 또 여러 교사님들 또 그리고 전 감사한 게 우리 교역자님들, 부교역자님들 참으로 뭐 이렇게 뭐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옆에서 힘든 일 맡겨도 열심히 해주시는 그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주위에 나의 삶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요, 이 감사의 표현이 좀 약합니다. 이 보통 우리가 공자의 찌끄러기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하죠. 저도 보고 배운 게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런 뭐 표현에 이런 애정 표현이나 사랑 표현이나 약한 걸 보면서 저도 뭐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못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오늘도 오면서 아침마다 제가 차 한 대라도 교회 파킹장을 좀 더 다른 분들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아침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새벽에 아내가 이제 저를 데려들고 가는데, 아내 여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침마다 이렇게 운전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안 하던 말 하니까요. 처음에는 좀 비웃는 듯이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 뭐 이렇게 어느 집사님한테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를 해서 했더니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고맙다고 막 했더니 뭐 잘못 먹었냐고 이러시더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같이 축복해 주세요. 나도 감사하다고. 저는 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좀 감사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두면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표현하세요.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말로 표현하세요. 선물로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우리가 인간의 인간됨을 참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이 감사의 표현에 이게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여호와께 감사하라였죠. 오늘은 감사가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총종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큰데 당연으로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의 삶에 도움이 되며 힘이 되는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